우리 렘넌트들이야 앞으로 살 날이 많지요. 그러나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60대 초반까지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이 인생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일생인데 한 번뿐인데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좀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여성을 별로 알아주지 않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는 거,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어떤 여성이 죽었을 때몇년 살았다,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127세까지 살았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어디에 매장됐는지 구체적인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막벨라 굴이다. 그리고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그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다. 헷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이 사라가 묻혔던 그 땅, 소유주가 누군지까지 그 이름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사라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23장을. 근데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 이게요. 지나칠 수 없는. 누구든지 한번 죽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죽음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보여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 그걸 볼 때, 누구나 앞으로 닥칠 일인데, 좀 우리가 제대로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찾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장례식 집례할 때꼭이 말씀을 내가 전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님이 양로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난 죽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죽음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잘 죽어야 되겠구나. 죽음 자체도 잘 죽어야 되지만 어떻게 살다 죽었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 양로원에 노인들이 들어오시면 좀 살다가 또 죽고 또그 숫자가 메워져요. 항상 100여 명씩 또 죽고 또 죽고. 6.25 직후에는 아주 엘리트 노인들이 많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일본 유학도 갔다 온 분들도 있고, 문학에 대해서 능통한 노인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아주 기타를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고, 노인네인데, 이빨 빠진 노인네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학교만 갔다 오면 그 할아버지 방에 달려가서 기타, 치면서 같이 노래도 하고 팝송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멋있는 노인들도 계셨고요. 스님이었다가 예수 믿고 양로원에서 예배인도 하고 막 그러시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는 죽음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 죽음이 중요하구나. 이 오늘 창세기 13장을 보면서도 아, 이 죽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 왜냐?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찾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오고 오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죽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이 사람이 뭐 큰 권력을 갖고 일을 잘하다 죽었다.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평생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이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라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지만 그러나 그 혈통을 타고 오셨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이 사라의 죽음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이잖아요. 맞잖아요. 장례식장 가보면은 어느 때는 막 차 파킹할 때도 없어요. 어느 때는 좀 한산하기도 하고요. 화장장에 자리가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이 오늘도 죽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이 렘넌트 이삭을 낳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 마치는 날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 살리고 시대 살릴 렘넌트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세워졌다.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누구를 언급하죠? 다메섹 도상에 아나니아를 꼭 언급한다고. 바울을 말할 때마다 아나니아를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회심을 시켰지만은 그를 양육한 사람은 아나니아였거든요. 바울을 진짜 바울 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했다니까. 그래서 바울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아나니아 이름도 거론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나니아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정말 시대살 렘넌트들이 세워졌다. 어제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진짜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아마 여러분의 그 죽음은 최고로 가치 있는 죽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 그 식구를 합치면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도 카운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잔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집에서 그 뭡니까, 세워진 그런 군사가 318명이라니까. 그러니 그 딸린 식구까지 합치면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그 정도로 부자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사무엘상 23장 4절을 찾습니다. 아니, 창세기 23장 4절을 찾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지금 이 헷족 속 사람들에게, 땅 소유주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부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 여겨요.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떠받듭니다. 헷족 속들이. 그러나 본인은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이 단 줄 알잖아요. 돈이 단 줄 알잖아요. 자리가 단 줄 알잖아요. 내가 가진 게 단 줄 알잖아요. 현실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아닙니까? 여기는 타향이거든요. 본향이 아니, 본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천국만 바라봐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의 삶이.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시선은 저 천국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나그네같이 살아라 그랬다, 성경에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죽음이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등바등 하루 더 살려고 그러고, 영원한 줄 알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 사라가 묻힌 땅 있잖아요. 매장지인데요, 이 땅이 중요하더라고요. 죽음 자체가 중요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가 어디에 묻혔냐를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창세기 17장 8절을 찾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거 있죠. 너의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지금 이 사라가 묻힌 땅이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받은 땅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소유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땅을 샀잖아요. 일부를 샀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확신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럼 구태여? 아니, 그냥 여기서 매장해라 그랬는데도 4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에요.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1억이에요, 1억. 318명의 가병을 거느렸으니까 그 정도 부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도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주고 그냥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매장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기쁘고 삽니다. 왜냐? 자기 땅으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사야만 완전 자기 소유가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진짜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까? 많이 안 그렇더라고. 그냥 막연해요, 다. 세계복음화 하면서도요 말로만 하지요 막연하더라고. 나는 많이 확인해 봤어요. 진짜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라니까 하는가 보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예레미야 32장 9절을 찾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은요 자기 후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엑소더스 할 때, 출애굽 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해골 들고 나갔어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요셉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 땅으로 지금 끌려갈 판이거든. 그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 갈대아인에게 완전히 전복당하고 그들의 소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돈을 주고 땅을 샀다. 갈대아 사람 땅이 될 그 땅을 돈 주고 산 다음에 아주 증명서까지 받아가지고 영수증까지 받아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왜냐?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땅을 샀어요.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이런 확신을 가졌다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렘넌트들 그걸 놓고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말로만 그러지 사실은요 목표가 그게 아니야. 예레미야는 지금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 땅 끌려가면서 땅을 사놓고 갔다니까. 왜냐? 나중에 돌아오면 자기 땅이 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 땅을 부엘세바인데 그 헤브론 땅을 왜 샀냐? 그게 가나안 땅이라니까. 왜 돈을 구태여 줬냐? 확실하게 하려고. 확실하게 그냥 얻으면 나중에 우리 땅이야 다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돈 주고 해적숙들 보는 앞에서 저 뭐에 사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완전 아브라함 땅이 된 거예요. 세계복음화 언약 진짜로 믿었던 거지. 진짜로. 예레미야 32장 25절 찾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 땅이 될 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말을 합니다. 땅을 사라. 돈 주고 사라. 그리고 분명한 영수증 받아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레미야가 자기 뭡니까? 자기 친척에게 샀어요. 그 땅을. 왜냐? 앞으로 돌아올 거니까. 야, 왜 나는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이 헤브론 막벨라 고래다고 왜 묻었을까? 왜 23장 전체에 이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후퇴요. 그냥 매장하라고 했는데도 해적속들이 왜 그 거금을 주고 그 땅을 기필고 샀을까? 자, 근데 그가 그 땅을 돈 주고 샀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물론 땅 조금입니다. 아직 몇 평 안 됩니다만은 그 땅을 샀다.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지금 사라를 장사 지내는 데 있어서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 여러분 삶이 언약의 성취가 돼야 돼요. 창세기 23장 18절을 찾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멘. 18절 보세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제는 다시 땅 달랄 수도 없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완전 아브라함의 소유에.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 언약을 완전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란 말이지.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성취하실 축복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말로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냐. 근데 여기 보니까 400세겔이라고 했어요. 400세겔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이게 1억이에요. 1억. 오늘날로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헌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직접 이렇게 도전합니까? 직접 헌신합니까? 렘넌트들 진짜 세계복음화를 놓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공부하잖아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요. 우리 산업인들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산업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인생 세계복음화를 놓고 살고 계십니까? 400세겔 주고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이니까 그 일에 도전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도전하셔야 돼요. 말로만 아니고 전적으로.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400세겔. 아 우리는 너무 말로만 하는구나. 헌신 안 하는구나. 시간도 안 들이는구나. 나 누군가 하겠지. 될라나? 세계복음화 맞아? 너무 그 언약의 거리가 멀어. 우리 삶이. 근데 여기가요. 이 부엘세바 지역이 헤브론 땅 부엘세바 지역이거든.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제단 쌓던 곳이에요. 제단. 아브라함이 늘 제단 쌓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무덤까지도 거기 그 지역에서 무덤까지도 거기 매장지를 거기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예배를 중시했던 겁니다. 매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 넷째도 예배, 백번째도 예배, 천번째도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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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배가 최고로 중요하다. 정말입니다. 아니 묘지까지도 예배 드리는 곳에 가나안 땅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매장지를 삼지 않고 예배 쳐서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고 중요해요. 좀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진짜 예배 소홀한 사람 다 탈락됐어요. 다 실제 자녀들 죄송합니다만 다 어렵습니다. 진짜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 어려워. 아니 어떻게 매장지까지도 제단을 쌓던 곳에 잡았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든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지만 언젠간 이런 시간표가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은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나부터 맨날 가서 집례하고 설교하면서도 실감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내세를 생각하셔요. 내세에 대한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가.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너무 생명 걸지 말아야 돼요.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왜냐?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잖아요. 해족속 앞에서 고백하기를, 해족속들은 당신은 지도자라고 그랬, 지도자니까 마음대로 땅을 쓰세요 그랬거든. 그런데 본인은 뭐라 그랬어요? 거류민이요, 나그네 같은 내가 말합니다. 저 땅을 좀 나에게 파십시오. 그냥 가지라니까 아니에요. 돈 주고 사겠습니다. 확실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지. 언약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렇다면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나그네처럼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생명 걸고 레몬드 세워야 돼요.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 복음 전달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재앙이 오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막을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런다고. 아휴,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돼요. 어제도 렘넌트 각인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각인.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면 갈 거라면 생명 걸고 계속해서 복음 전할 렘넌트 세워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삭과 같은 렘넌트 세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뭐 그렇게 렘넌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확신을. 다 듣고 끝나요. 다 듣고 끝나요.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거의 그렇거든. 거의 그래. 여러분 얼굴 표정 지금 위장 포장합니다만 거의 그렇거든. 안타깝게 아브라함과 사라 같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같지가 않다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찾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비유인데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밭 땅 속에서 보물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자기 거로 하려면 그 땅을 사야 되거든요. 필요 없는 땅을 사야 돼요. 그 보물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보물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이거를 진짜 내 것으로 누리려면요. 싫은 것도 받아 수용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싫은 인간도 수용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손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30년 동안 이 사역하면서요. 아유,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있었어요. 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세계복음화, 복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기뻐하면서 이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이 자기 재산 다를 팔았다 그래서 땅을 살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올인해라, 올인. 여기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드렸던 것처럼 땅을 준다고 할 때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매장을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돈 주고 샀어요. 완전 자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세계복음화 진짜 되려나? 이러고 있다니까.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말로만 그렇겠지.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 동역자예요. 진짜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역자라니까. 세계복음화 누구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그러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은요 400세겔을 드렸다니까. 그냥 준다는데도 그걸 마다하고 땅을 샀다니까. 확실하게 했다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세계복음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결론입니다. 묻지 마세요. 왜 그러냐? 나이값 하지 마세요. 나이값의 반대말이 어른이더라고. 어른. 어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이값. 나이만 자랑하는 거였지. 내가 몇 살이야? 당신 몇 살이지? 성도님 몇 살이지? 누구 만나기만 하면 나이부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이로 눌리려고.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두 살 더 많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나이값 하지 말고 어른이 되십시오. 나이만 먹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물론 연세가 있는 어른들 존경받아야 돼요. 레멘트들이. 함부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학생 인권조례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무시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스승은 존경받아야 돼요.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랬어요. 목사의 권위 존중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해갖고 목사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거지. 모든 목사들을 몰아서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모님 잘하셔야 돼요. 왜 권위를 주셨냐?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라고 공권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돼요. 권위가 다 무너졌죠.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권위, 스승의 권위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 장로님들의 권위 이게 다 무너졌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가 답니까? 권위에 맞는 일을 감당 못하면 그거는 권위는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잘못되게 하고 말이 나쁜 일 시키고 말이 못된 일을 하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그거는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부모에게 대항한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건. 로마 13장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거로 권위를 다 몰랐어요. 결국 뭘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도록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 있죠. 우리 후대들에게. 하여튼 사단 참 동성애를 가지고 교회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저 유럽과 미국은 지금 완전 넘어갔어요. 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나이만 먹었다고 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어른들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된 삶이야.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 의미 있는 삶이. 도대체 뭐가 의미 있는 삶입니까? 저는요, 이 창세기 13장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그렇구나.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땅에다가 사라를 묻는 내용만 나오길래, 막벨라 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여기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